2. 사람들의 태도.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며 그의 교훈이 그가 제시한 대로 간직됐더라면 그에 관한 유일한 해설서가 그의 이 세상 생애로 인해 제공된 영감 어린 설명일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가 신속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의 교훈을 특정한 민족과 종족과 종교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고치려고 초기에 따르던 자들이 애쓴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그런 교훈을 다른 모든 민족과 종족과 종교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교훈을 당시에 특정한 집단들이 호감을 갖도록 만들려고 애쓰면서 지침과 훈계를 주는 많은 편지를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런 글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의 교훈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수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다른 종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또한 많이 포함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로부터 온 여러 교훈과 많은 그리스 철학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 외에도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1. 그리스도교의 속죄 교리가 곧 예수께서 아버지의 엄격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신의 진노를 완화시켜주는 희생양 아들이라는 가르침이 설명하다시피 복음의 가르침을 유대 신학에 직접 연결시키려고 애씀. 이런 교훈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천국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려는 갸륵한 노력에서 나왔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이런 노력은 실패했으나 모든 후세 세대에서 많은 정직한 혼을 혼란시키고 따돌리는 데에는 성공했다. 2. 초기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저지른 두 번째 대단히 큰 실책, 그리고 모든 후세 세대가 지속적으로 범한 실책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예수라는 인격자에 관한 것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예수의 인격에 관한 이런 과잉 강조가 그의 교훈을 애매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 모하메드교도, 힌두인, 그리고 동방의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예수의 이름을 지니고 있을 법한 종교에서 예수라는 인격자의 위치를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그런 배려가 그의 영감 어린 생애를 덮어버리거나 그의 구원의 메시지, 즉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대신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공통으로 유지되는 진리를 많은 것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에 접근하는 동시에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를 삼가야 한다. 그런 특이한 시기에 예수의 명성은 주로 치유자로서의 평판에 의거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영적 도움을 구하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에게 아주 즉시 직접 호소한 것은 역시 육신의 치유였다. 도덕적으로 예속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희생자들이 더 많이 예수를 찾았으며 그는 구원되는 길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냈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인류의 슬픔을 향해서 열려있었고 그의 보살핌을 구하는 자들을 늘 도와줬다. 창조주 자신이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유별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런 소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우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초물질 행동을 실행한 유일한 종교 창시자임에도 이런 경고는 정당하다. 이 세상에서 미가엘의 사명 가운데 가장 놀랍고 확신적인 부분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다.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아는 척 하지 않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께서는 3차 갈릴리 여행과 관련하여 여자들이 감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따라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기보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율법학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만큼 최고 용기를 가졌다. 오랜 세월 멸시당하여 잊혀지고 노예처럼 고된 일을 하던 여자들을 예수께서는 한 세대 만에 불어줬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제넘게 취한 그 종교가 후일의 여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곳한 모범을 따를 만한 도덕적 용기가 부족했던 것은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예수께서 그 시대의 미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런 종교적 편견도 없었으며 결코 편협하지 않았다. 사회적 적대감과 비슷한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선조의 종교에서 좋은 점은 따르는 반면 미신이나 노예 신분 같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무시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자연의 재난, 뜻밖의 사고, 그리고 기타 재앙은 신이 내리는 심판이나 섭리의 신비로운 처방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가르쳤다. 의미 없는 예식 절차의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했고, 물질적 숭배라는 궤변을 폭로했다. 그는 사람의 영적 해방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육신을 입은 필사자들은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참된 종교의 표시라고 용감하게 선언했을 때 예수께서는 선조의 모든 교훈을 뛰어넘었다. 전통 대신 현실을 존중했고 허영심과 위선이 가득한 모든 허세를 부정했다. 그렇지만 두려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을 퍼붓거나 당시의 종교, 사회, 경제 및 정치 관례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전적인 혁명가가 아니었으며 점진적 진화를 주장하는 이였다. 돼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그가 관여한 것은 오직 그렇게 돼야 할 뛰어난 것을 동료들에게 동시에 제시할 때뿐이었다. 예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순종을 받았다. 그가 칭히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만이 제자가 되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독재적이지 않았다. 신임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그가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절대 권위를 행사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따르는 자들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허용했다.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에 빠진 자들 또는 그의 교훈에서 정치적 위험을 식별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권위에 감탄했고 우둔하고 성가신 질문자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경탄했다.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확신을 심어줬다. 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 그를 두려워했으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매달리기로 그들이 작정했던 악과 오류를 뒤집어 엎게 돼 있는 진리를 그가 옹호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그를 미워했다. 그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강력하고 기묘하게 매혹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사람이 단지 그의 우아한 말을 듣고 그의 간결한 생활을 보려고 몇 주 동안 따라다니곤 했다. 헌신하는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 애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참말인데 오늘날에도 그리고 모든 미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고 따를 것이다.